EBS 라디오 고전 읽기. 허균의 홍길동전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의 이희구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은근히 비가 많이 쏟아졌죠. 주말이라 저도 잠깐 외출을 했었는데 길가 나가보니까 우산을 이렇게 나눠 쓴 연인들의 모습이 어제 제 눈에 많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 반면에 우산이 없어서 가게 처마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보긴 했는데 비는 왠지 이 사람을 모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산 속으로 모여들고 처마 밑으로 모여들고. 자, 그러고 보면은 비는 지금 봄 소식을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 간간이 비 소식 있으니까 다들 우산 챙겨가지고 다니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자, 고전읽기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저와 함께 낭독해 주실 백운철 씨.
네, 안녕하세요. 백운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혹시 비 맞지 않았죠?
맞았어요.
맞았어요?
우산 챙겨가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래도 바람 맞은 것보단 나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어제 비 왔다고 그랬더니 저희 스튜디오에 꽃 한 송이가 아주 빵긋빵긋 웃고 있는데 이 꽃이 또 키가 또 훤칠하게 크네요. 한 히에 신고 한 1m 72 정도 돼 보이고요. 아주 처음 웃음소리가 걸걸한 게 좋은 우리 김성진 아나운서 자리해 줬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김성진 씨.
네.
표현 괜찮았죠? 마음에 들었죠?
좋습니다. 전 꽃한송이라 그래서 스튜디오를 둘러봤어요. 어디 있나. 아이, 제일 느끼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참 찾았어요.
그렇죠. 이쁜 여자 옆에 있으니까 좋죠?
네.
월요일 출발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주봐도 좋아요. 선생님.
그래요? 저요?
여기 스튜디오 분위기 훈훈하네요.
뜨끈뜨끈할 겁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새로운 고전 읽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항우와 유방의 숨막히는 혈전을 그린 총한지 함께 하셨고요. 항우와 유방편. 3주간 아주 치열한 전쟁에 저희가 좀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유방의 승리로 끝났죠.
네.
예, 항우와 유방이라는 인물이 조금은 가깝게 느껴지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도 두 번째 주인공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네, 이분 대표하는 단어가 있죠.
네.
호부호영, 율도국, 활빈당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죠.
네, 여기 홍길동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자, 동해번쩍 서해번쩍 국민의 영웅 홍길동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이 홍길동에 나오는 명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진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진 못하니 이렇게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네, 목 놓아 부르고 싶어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가 없는데 이런 길동의 마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찡합니다.
네.
자, 홍길동의 저자 잘 아시죠? 허균입니다. 네. 조선 광해군 때 좌참찬을 지내다가 반역죄로 해서 처형을 당하기도 했는데 홍길동전은 중국 소설 수호전에서 영향을 받아서 임진왜란 후의 사회제도의 결함이나 또는 뭐 신분 차이의 타파, 뭐 부패에 대한 정치를 개혁하려는 혁명 사상을 나타낸 작품이죠.
맞아요. 네. 참 우리가 익숙한 그런 인물이 바로 홍길동인데
그럼요.
홍길동이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1440년에 세종 22년에 장성에서 출생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남 장성군 황룡면에 이 홍길동의 생가가 있대요. 이 생가 주변에 이렇게 나무가 많아요. 대나무도 있고요. 삼나무도 있고 편백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경치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 장성 팔경의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와.
가보고 싶죠.
김성진 아나운서가 지금 주소를 불러줬어요. 전남 장성군 황룡면. 이거 요즘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렇죠.
찍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가는 거죠. 다 같이.
봄도 됐는데 뭐 한번 출발해 보죠. 자, 한국의 영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홍길동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홍길동전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함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말. 요즘은 영어 조기 교육도 모자라서 태교도 영어로 하는 판국인데 한국어는 서툴러도 영어와 제2외국어만 잘하면은 여기저기서 인재를 데려가려고 러브콜을 날려주신다. 게다가 심지어 작년까지만 해도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많이들 한글날을 모르고 지나쳤으니 우리에게 한글은 공기와 같이 주어지는 것이 그저 당연하게만 생각되었던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그 옛날의 백성들은 우리만의 언어를 그토록 그리던 때가 있었는데 때는 조선 1400년도 우매한 백성들이 낯놓고 기역자도 모르던 시절이었다.
허커 참 기역이 뭘까? 기역이 기억이고 기억은 메모리.
아니요.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그 기역이 미역이고 미역이 홍역이고 홍역이.
아유 답답해요.
모르겠어.
하루 빨리 우리 말이 생겨야 돼.
어쨌거나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어디선가 혜성같이 나타난 위인이 있었으니 그 이름 킹 세종, 세종대왕이다. 아버지 태종의 신임을 얻어서 형들을 제치고 마침내 왕위에 등극하는데
아니, 위로는 거대한 중국이 인산 이내에 물결을 이루고 한중 FTA 체결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마당에 밑으로는 섬나라 인간들이 들이대는구만. 허나 먼 서역의 늠름한 장군 로마의 시저가 말했듯 닫힌 입으로는 파리도 잡을 수 없는 법.
A closed mouth catches no flies.
사방에 널린 외적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에 응당한 노력을 해야겠지. 내 조선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린 말을 창조해야겠다. 여봐라! 나란 말을 만들 지편전을 짓도록 하여라!
예이! 분부 밥 들겠사옵나이다! 유차! 으이차!
그리하여 조선 건설 인부들과 대신들이 함께 고군분투해서 최초의 지편전을 짓고 우리말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
마이크 테스트. 온 백성은 들어라. 나란 말삼이 등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아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이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로니 아니라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인여겨 새로 28 자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희쉬 여겨 날로 숨에 뼈난 키 하고저 할 따람이니라.
아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요즘 말로 다시 들어보자.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이런 까닭에 많은 사람이 말하고 싶어도 마침내 자기의 뜻을 펴지 못할 사람이 많구나. 내 일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모든 사람들로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리하여 후대에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고 조선 왕조가 500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훌륭한 정치를 편 조선의 최고의 스타 임금이 되었다. 지편전에서 한글이 창조되고 해시계, 물시계 등등 이래에 없던 발명품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던 시기 그야말로 조선의 스마트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 따라서 최첨단 분만 시설을 갖춘 산부인과들이 각 고을마다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중에 순풍 산부인과에서 우렁찬 우람소리와 함께 한 사나이가 탄생하는데 그 이름하여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진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진 못하니 이렇게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호부호영의 설움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선시대 중기 광해군 때에 허균에 의하여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 탄생하였고 그 뒤에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있었다. 현세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서 근엄한 기운을 떨치고 계시니 몇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라를 위해 고생이 많으시다. 세종대왕님 오관이 새겨진 배춧잎으로 녹봉은 넉넉히 챙겨드려야 할 텐데 말이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서 창조하신 한글 덕분에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 탄생하게 된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네. 아, 세종대왕님은 다른 왕들보다 우리한테 좀 친근감이 있죠?
그렇죠.
예. 많이 있죠, 많이.
제일 먼저 뭐 느끼세요?
항상 지갑에 좀 넉넉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예, 좀 있지요. 아유,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광화문에 늘 계시는데, 광화문에 가면은 저 세종대왕님께서 책 한 권을 왼손에 들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오. 아까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했죠. 왼손일까, 오른손일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네. 왼손에 책 한 권을 딱 들고, 오른손으로는, 얘들아, 이렇게 하고, 이제, 근엄한 모습으로 계시는데, 왼손에 들고 있는 책이 훈민정음이겠죠?
그렇겠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어때요? 네. 백운철 씨 생각도 그렇죠?
좀 용비어천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세종대왕께서 이룬 업적이 또 다른 게 있어요?
정말 많아요. 네. 이 세종대왕께서는 정말 많은 걸 만드셨는데 세계 최초 해시계 네. 양부일구, 앙부일구 들어보셨죠? 그거 예. 솥같이 생긴 거에 네네. 삼각자 딱 그려져 있는 거. 그다음에 세계 최초의 강우계, 측우기. 그다음에 뭐 천문관측대, 석춘관이대, 혼천이, 물시계. 기본 율관 제정 이건 음악이거든요. 이게 다 세종대왕의 업적입니다.
아유, 많이 조사 많이 해갖고 오셨네.
그러니까요. 과학과 음악을 아우르는 네. 정말 전방위적으로 많은 일을 하셨네요.
글쎄요. 네. 자, 세종대왕의 업적에서 태어난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탄생 얘기 들어봤고요. 자,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로체노 비보입니다. 비노 도나지오의 노래입니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김성진 아나운서.
네.
아, 팬이 너무 많아요.
어머, 정말요?
네.
있어요?
또, 어?
존재해요, 그런 분들이?
저도 김성진 아나운서 팬이에요.
정말요?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12시에 소설마당 판도 네. 저 정말 거의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하고요. 김성진 아나운서한테 배우고 싶은 게 많은 거죠.
어우, 부족한 저에게. 어우, 괜찮아요.
아니에요. 역시 아나운서님 목소리 풍기는 포스가 다르시네. 송민혜님 이렇게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야, 김성진 아나운서의 색다른 연기 듣기 위해서 출석했다. 송경철님도 보내주셨네.
고맙습니다.
예, 명랑 발랄하신 성진님, 소설 판! 듣는 듯한데 어머 희구시 삐질라 전혀요. 저도 좋아요. 윤서영님 네. 저도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성진씨 와서 김성준 아나운서 시원한 목소리 듣네요. 김은주씨 이게 너무 많은데 이거 달리 일일이 소개 안 해줘도 되죠?
아, 예, 그럼요.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반응이라고 느낄게요.
아이고, 저 지난주에요. 네. 저 김성진 아나운서가 앉은 자리에 차오메이 선생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아, 예, 예.
차오메이 선생님도 문자를 올려주셨네. 네. 니하오.
따자하오.
쉐쉐.
출석이요. 고전일기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그래서 응원 문자 보내주셨네요. 차오메이 선생님, 다음에 또 봬요. 자, 홍길동전은 허균의 작품으로 해서 함께 하는데요. 자, 1618년 광해군 때에 탄생했어요. 이 홍길동전이 그러나 작품의 주인공 홍길동은 세종대왕 때 태어났습니다. 이걸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홍길동전은 허균의 작품으로 해서 1618년 광해군 때 나온 책이고요. 작품의 주인공 홍길동은 세종대왕 때 태어났습니다.
네, 아주 마음에 드는 썰이 하나 있는데 네. 홍길동은 1440년에 전라도 장성현 아치실에서 홍참치라는 양반의 서울로 태어나서 1500년 전후 일본으로 넘어가서 오키나와에서 나라를 세워 통치했다는 설이 있대요.
율도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나라를 예. 세웠다는 얘기가
예,
있죠.
예.
일본에 나라를 세웠다니까 좀 기분은 좋은데요.
기분 좋아요? 전 기분 네. 나빠요.
왜요?
하여튼 그쪽 싫어요, 저는. 전 아주 싫어요.
예, 솔직한 방송.
네. 네. 자, 이제 소설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길동의 탄생 비화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조 4대 임금 세종대왕 원년 15년 산 좋고 물 좋은 창경궁 그 정문인 홍화문 밖에는 성이 홍이요 이름이 문인 재상이 살았다. 부양 가족으로는 정실부인 유 씨와 첩인 초랑이 있으며 정실부인 유 씨 사이에서 나온 외동아들 기련이 있다. 홍무는 대대로 유명한 가문의 자손으로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함에 일찍이 벼슬길에 올라 그 동네 영웅으로 칭해지는데
이야, 저 집이 그 유명한 홍문 대감댁인가? 봐봐, 명성에 걸맞게 아주냐 의리의리한데 사는구먼. CCTV가 10대 개나 돌아가네. 난 언제쯤 저런 곳에 발을 디뎌보나.
아이고, 그냥 평생 못 이어 꿈깨 이 사람아. 어? 아유, 아니지. 그려 그려, 그 현실에서 이루지 못할 꿈은 실컷 그냥 꿔봐. 꿈이라도.
응? 뭐야, 그럼 자네는 홍대감댁 대문 문턱에 발가락 단 한마디라도 뒤져봤어? 뒤져봤어?
그럼 그렇고 말고, 내가 그 왕년에 말이여 그 홍대감댁에서 머슴질을 좀 해봤잖여. 어? 근데 그 홍대감 성품이 그냥 아주 그냥 강직하다고. 하루 종일 책에 빠져 사는 게 일상 다반사여. 소나무 마냥 그냥 고다도 너무 고다불어 그냥. 어? 바람이 불면 푹 하고 쓰러질 것, 부러질 것 같은 게 그게 그것이 그게 흠인데, 아만, 이휴, 에휴, 이거 누가 들으면 안 되는디. 그, 으드, 가던 길이나 가세!
동네 사람도 다 알 만큼 그 명성이 조정의 으뜸이요. 충효를 겸비하기로 그 이름이 온 나라에 진동하였는데, 사람 됨이 청년 강직해서 덕망이 높았기에 임금의 총애를 가득 샀다. 홍무는 곧 이조판서 좌의정에 봉해졌고 청렴한 사람이 고위 간직에 오르니 나라도 따라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천하태평하였다. 햇살은 따사롭고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어느 날 홍무는 콧바람을 쐬러 뜰을 거닐고 있었다. 푸르디 푸린 잔디밭에 앉아서 자연의 향에 취해서 콧노래를 흥얼흥얼거리는데
천하에 가득한 쪽빛이 나를 감싸는구나. 한숨은 바람이 되고 눈물은 새우 되요. 님자는 창밖에 불거니 뿌리거니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라.
바람결에 시조 한 수가 절로 나오면서 한껏 흥도 든 홍문. 갑자기 어디선가 구수한 누룽지 밥 냄새가 나는디 마침 출출하던 홍무는 본능에 이끌려서 냄새의 근원지를 향해 휘청휘청 걸어갔다. 한참을 걸어서 홍문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파라다이스여 지상낙원이며 유토피아였다. 그린벨트로 보호된 푸른 산과 연신 4대강 사업하더니만 더욱 푸르러진 강이 아름다운 빛을 뽐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길가에는 가는 버들 천만 가지의 녹음이 춤추듯 나부끼고 황금 같은 깨꼬리는 봄의 흥취를 희롱하며 포드나무 사이를 오락가락하는구나. 아름다운 꽃과 풀이 곳곳에 만발하고 물총새와 콩작새가 봄빛을 자랑하거늘 구비구비 계곡물은 골고리 폭포되어 오색무지개를 만들어내었다. 처음 만나본 아름다운 광경에 잔뜩 홀린 홍문.
아니,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이거 헛것을 보나? 우리 동네에 10수년간 산 토박이인데 동네에 이런 곳이 있었다는 걸 근데 이제야 알았네. 그렇지, 괜히 부촌이 아니지. 내가 낸 세금이 얼만데. 후에 식솔들 데리고 봄소풍이나 와야겠구만.
홍무는 신이 나서 흰 구름에 올라타 푸른 학과 거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진동하고 서늘한 바람이 홍문의 콧구멍, 귓구멍을 뻥 뚫었다. 홍문의 구멍이란 구멍이 시원하게 뚫리니 홍문은 잠시 황홀경에 빠져 정신을 잃었다. 아차차차차차, 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든 홍문. 주변을 두리번 거렸으나 아무것도 빼는 게 없었다. 허나 그냥 지나치려 해도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해서 다시 한번 눈을 씻고 주변을 살펴보니
오호라, 눈앞에 금빛 여의지를 문 거대한 황룡 한 마리가 똑하니 있는 것이 아닌가. 붉은 입에서 하얀 기운을 토하면서 그르릉 그르릉 용트림을 하던 황룡은 수염을 거스리며 곧장 홍문에게 달려들어 갑자기 홍문의 얼굴에 양기를 퇴! 하고 뱉으며 말하기를,
너의 연기를 보다 세상을 뒤집을 옥동자를 낳거라.
그 기운이 군부대의 의문 공연은 소녀시대보다도 뜨거운지라 허둥지둥 잠을 깼는데, 아뿔싸, 이것은 천년에 한번 꿀까 말까 한 대몽이 아닌가. 홍무는 평생에 이렇게 좋은 꿈을 꾼 적이 없어서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꿈을 이루기까지 비밀을 지키리라 다짐한다.
아, 족이 온다, 족이 와. 로또 1등이 하도 많아서 얼마 받지도 못하던데. 3, 5, 12, 28, 39 보너스는 행운의 숫자 7. 긁어봐? 아니야, 아니야. 옛말에 서두름이 낭비를 낳는다고 했어.
Haste makes waste.
그렇군 말고.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는 분명 용꿈. 이렇게 귀한 꿈이라면 필시 대몽일 것이야.
당장 구멍가게로 달려가서 복권 수십 장을 박박 긁으려 했으나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늘이야말로 홍가를 이을 홍가문의 귀한 2세 주니어 홍을 빚어낼 절호의 날이구나 싶었다. 마을에선 홍문대감이 괜찮네요.
그러게요.
많이 배우고.
네.
매물도 괜찮아.
CCTV가 15개나 있고. 어우, 부자예요.
야, 이런지, 어우, 그럼 방도 많겠고.
그죠.
몸종도 많을 것 같고. 아, 집안 내력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런 홍문이 이 봄바람에 살랑살랑 낮잠을 잤다는 거 아니에요. 낮잠 자면서 꾼 꿈이 그게 용꿈이라는 거지. 그렇죠.
귀하다, 그 꿈. 예.
예. 혹시 우리 김성진 아나운서 엄마가 태몽 얘기 안 해주던가요?
저 태몽은 뭘 꾸셨대더라. 과일 꿈을 꾸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톡 따가지고 먹었더니.
성진이가 예. 톡 나왔대.
네. 제가 톡 나왔네요. 네. 그랬대요.
그랬대요?
네.
혹시 그러면 김성진 아나운서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진 않았을 것 같아.
왜, 어떻게 해요?
지금 목소리가 좀 남달랐을 것 같아.
예. 어떻게 응애응애 응애응애
좀 상큼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응애? 응애?
그 정도? 그 정도? 자, 네. 어쨌든 용은 가상의 동물이죠. 그래서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
그렇죠. 예. 임금님이 입고 계신 옷을.
용포.
그렇죠.
네.
예, 대궐 기둥에도 거의 용이 이렇게 휘어 감고 올라가는 기둥의 모양이죠.
그렇죠. 승천하는 모양이 예, 있지요. 예.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부러워할 어떤 성과를 얻고 싶은 이 홍문대감의 이야기인데 김성진 아나운서는 지금까지 꿔본 꿈 중에 아직까지 생생하게 남는 꿈이 있어요?
생생하게 남는 꿈이요? 저는 예전에 그 뱀이
어머.
큰 백사가
백사.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담장을 깼어요. 탈출하려고.
힘도 세.
그렇죠. 발로 툭 찼는데 거기서 뱀들이 막 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좋은 꿈이래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항상 그 꿈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김성진 아나운서. 네. 제가 방송할 때 김성진 아나운서 방송할 때 네. 혹시 내가 이게 잘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막 무지개가 둥둥둥둥 떠 있고 그래서 시험 보러 갔는데 예. 너무너무 될 것 같았는데 네. 떨어졌다면서요.
아, 그거는 꿈이 아니라 슬픈 얘기를.
뭐예요? 뭔데?
그러니까 그게 그 뭐였지? 꿈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그 시험을 보러 가는데 정말 407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구름에 VRCTORY 빅토리아라고 써 있는 거예요. 구름이. 아니 정말 안 믿으실지 모르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 맹세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아나운서가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네, 맹세할 수 있어요. 근데 떨어졌다.
아,
깔끔하게.
얼마나 되고 싶었으면 그런 헛개 보일까.
아, 헛개 아니에요, 진짜.
아니, 지금 백사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요전 우리 그 항화 유방에서도 유방이 네. 백사를 칼로 탁 베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유방하는
백제의 아들을 죽일 때. 예. 예. 그래요. 안타까운 꿈이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노래 듣고 올게요. V.O.S.의 노래네요. 뷰티풀 라이프 듣고 옵니다. 네, 노래 잘 듣고 왔고요. 김성진 아나운서, 네. 제가 뭐 성진 씨 프로그램 들어도 그렇고 네. 그래서 또 오늘 또 저희 초대 손님으로 모셨는데 네. 연기에 물 올랐어요.
아, 그래요?
그거 재미 붙어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 간질간질해요.
근데 연기를 정말 잘하세요.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아, 왜 그러세요? 여기 이렇게 칭찬하는, 예.
칭찬이요? 칭찬 잘 안 해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가 뭔들 바를 모르겠네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성진 아나운서 그 뺑더거미 스타일 네.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요? 예. 아유, 마님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거 좋아하셔.
네. 저 딱 그거 좋아해요.
그래요, 그래요. 자주 해드릴게요.
그래요. 네. 자, 근데 홍길동에 대한 이야기, 뭐. 저희 잠깐 음악 듣고 오는 동안에 우리 성진 씨가 홍길동 얘기 안 해요 그러셨는데
네.
지금 뭐 홍길동에 관한 이야기 뭐 아는 거 있으면 좀 풀어놓고 가세요.
아, 저 그거는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뭐요?
앞에 우리가 홍길동에 대해서 홍길동은 네. 서얼로 태어났다 이런 이 문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은 그렇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서자와 얼자를 합해서 서얼이라고 하는 건데 서자는 양인 첩의 자식을 서자라고 하는 거고
네.
첩의 자식은 그러니까 천인 첩의 자식은 얼자라고 해야 된대요.
아, 네.
그래서 보통 뭐 들으면 홍길동이 서자 뭐 어떻게 하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자가 아니라 천인 첩의 자식이므로 얼자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너무 불쌍하다 그 얘기 들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 신분 계급이 워낙 또 그 팍팍했던 그런 네. 시대라서. 아, 왜, 정말이에요. 그때는
네.
백정이, 네. 백정은 그 의학의 힘도 받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프면은 예. 아픈 대로,
예.
예, 슬프면 슬픈 대로 살아야 됐다는. 그냥, 가슴 아파요.
그러네요.
그죠.
그때 시절, 조선시대. 마음이 아파요.
지금 태어나서 다행이에요.
왜요? 그때 태어났어도 뭐 좀 네. 뺑덩어미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아유, 좋죠. 국밥 말고.
국밥 말고. 좋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귀한 꿈을 꾼 홍문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무리 요즘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해도 무자식이 상팔자라지만은 결혼한 젊은 부부들은 서로를 쏙 빼닮은 아이를 갖고 싶은 게 당연하다. 요즘 아이 엄마들 뭐 그게 뭐라지? 깨깨오 스토리인지 뭐든지 거기에 아이 사진 올리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홍문 또한 트렌드에 뒤처질 수 없지 않은가. 황룡의 기운을 먹고 한껏 씩씩해진 홍문. 홍문은 자신을 쏙 빼닮은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에 들떠서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가서 부인을 찾는다.
여보시오, 부인.
이리저리 집안을 들쑤시면서 아내를 찾는 홍문이 때마침 저기 살짝 열린 방문의 틈바구니로 곱디 고운 머리를 빗고 있는 정실부인 유씨. 홍문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야금 삼아 튕기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았다. 그 즉시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유씨의 다홍 치마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는데
자, 여기 있었구려 부인. 뚱뚱 내 사랑이야. 내 알을 놔둬.
허나 어째 간밤이 수상하다. 부인은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홍문을 꾸중한다.
어머, 남자는 다 얼라락하더니, 아이고 참, 나랏밥 먹는 공인이면 공인답게 행동을 해야지요. 대낮부터 왜 이렇게 경건망동 하시옵니까?
자신의 태몽을 부인과 나누고 싶었으나 싸늘한 부인의 태도에 좌절하고 마는 홍문. 혹여나 방금 꾼 꿈이 헛될까봐 꿀먹은 벙어리 마냥 차마 말도 못한 채 안채를 나선다.
이대로 홍문의 꿈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인가? 해가 저물고 스산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밤, 홍문은 어슬렁 어슬렁하고 마당을 활보하면서 시름 젖은 마음을 다 잡고 있는데 먼 발치서 연분홍빛에 실룩이는 진달래꽃 한 송이를 발견한다. 오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여기다 쓸 송땀은 아니다. 여튼 가까이 가서 보니 바로바로 몸종 춘섬이었다. 하, 유레카. 춘섬의 나이 그해 16, 28 청춘이었다.
으흠, 적적하고 수사는 밤이로구나. 이 가녀린 몸 의젓한 낭군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이 한 몸 바쳐 순종을 맹세할 터인데. 아, 돌쇠 그이도 나만 바라본다고 하더니 어느새 그냥 태희 해교 지연이랑 노닥거리고. 몸 바쳐 헌신하면 헌신짝되고 여우 같은 기집들만 꽃신 신는구나.
사실 홍문은 동네방네 눈높기로 소문난지라 춘섬의 주근깨 다닥다닥한 얼굴이 눈에 차지도 않았다. 그러나 날이 날인지라 군인 청년들이 시골 할매만 봐도 가슴이 콩당콩당거리는 것과 같이 오늘따라 춘섬이의 이 소문자 S라인이 홍문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이다.
에란 모르겠다. 꽝 대신 달기라고 했었지. 영어로는 뭐라더라?
Half a loaf is better than none.
빵 한쪽도, 아니지, 빵 반쪽도 없는 것보단 낫다고 했다. 오늘이 지나기 전 대몽을 반드시 실현시키리라. 춘섭이 몸을 좀, 품을 좀 빌려야겠다. 비록 태생은 천하나 재주와 덕행이 순박하고 고우니 어머니로서는 손색이 없어. 춘섭이라면 용의 양기를 품은 내 아이를 잉태해 줄게야. 춘섬아, 제 이리 오너라.
휘영청 둥근 보름달이 하늘을 가득 메운 밤, 때마침 주위가 고요하고 그윽한 틈에 물레방아가 안으로 쏙 들어가는 홍문과 춘섬. 물레방아도 화들짝 놀라서 스스로 첫 바퀴를 뱅그르르 돌더니만 주변 풀잎들도 스스슥 소리내며 그들의 사랑을 축복한다. 사랑이 뭉게 피어나고 암수 원앙이 쌍으로 지지배배하며 사랑을 나누니 원앙 지락이 따로 없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춘섬이 주인의 뜻은 차마 거역할 수 없었기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홍문에게 순정을 내주고 만다. 춘섬이에게 용의 기운을 다 뿜어준 홍문은 아이를 가진 생각에 적잖이 기분이 좋아졌다. 춘섬이의 천한 신분이 못내 마음에는 걸렸지만 어쩌겠는가?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는데 아무리 얼짜여도 내 새끼인데 어찌하니 불손이야.
그리하여 금이야 오기야 춘섬이가 거처하는 방에 매일매일 온갖 보양식을 사다 바치는 홍문. 불로초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캐다 줄 심산이다. 그러나 어느 소설이나 악역은 있는 법이다. 춘섬의 출산을 시기 질투하는 안악이 있었는데 이미 전부터 홍문의 첩으로 들어와 있는 초랑이다.
아니, 어디서 굴러먹던 낙하산이 이게 갑자기 들어온 거야, 그냥, 어? 아유, 그냥 보나마나 홍문대감을 어떻게 그냥 해보려는 그런 속잼 아니야, 이거? 아유, 어디 걸리기만 해봐. 그냥 내가 그냥 꽃줄을 내줄 거야, 그냥!
앞으로 그녀의 활약상을 기대해도 좋을 터인데 이런 초랑의 고약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홍대감과 춘섬이는 그저 태교하느라 바쁘다. 여름에는 겨울 딸기 먹고 싶어 겨울에는 여름 수박 먹고 싶으니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부부가 물심양면으로 노력하니 열 달 후에 춘섬이가 거처하는 최고급 산호조리원 주변에는 오색무지개가 영롱이 빛이 나고 푸근한 흰 구름이 방을 뒤덮는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4.2kg의 건장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마치 이 아이의 파란만장한 미래를 보여주는 듯하다. 준섬은 품에 떨망떨망한 아들을 안고서 푸근한 엄마 미소를 가득 짓고 있는데 산모도 태화도 건강하니 홍무는 어린 첩도 얻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고 겹경사 났다.
아이고, 까꿍. 과연 영웅 호걸이구나.
홍무는 이 아이의 이름을 운 좋은 아이라는 뜻으로 길동이라 지었다. 황룡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 태생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비범한 장군감 홍길동. 세계 최저의 출산율, 투기, 비리 등이 판치는 조선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가 된다. 자,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길동이 나왔네요.
네.
태몽부터 이 범상치 않았는데 아예 아까 길동이 그 응양이하고 태어날 때 좀 우렁차게 좀 해주지.
제가 그걸
너무 약하다.
힘있게 안 태어나가지고 저는 4.2kg로 안 나왔어요.
근데 진짜 4.2kg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이거 자연분만하기 힘든 키로수거든요. 그 옛날 4.2kg라면은 산모가 잘 먹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여름에는 뭐 겨울 과일 먹고 싶고 겨울엔 또 여름 과일 먹고 싶은 거. 그때는 그게 안 될 일이죠.
녹록치 않았죠.
지금이야 뭐. 자, 초랑의 역할 아직 또 맛깔나게 잘해줬어요. 아주 얌체같이 그냥.
목소리만 딱 들었는데도 그냥 이미지가 이렇게 네. 나오시는데 혹시 여기 점 찍으셔도 될 것 같은데.
못된 첩이에요. 초랑이.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세 번째 곡 저 김성진 아나운서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ACDC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Highway to Hell.
네, 이제 4.2kg의 홍길동이 태어났고요. 운철 씨는 그럼 몇 킬로?
그 카드 보니까는 3.3kg인가 3.2kg.
엄마가 지금 그 카드 갖고 계세요?
네, 저는 저 앨범에 꽂아 있어요.
우리 엄마는 뭐 했지?
없으세요?
태몽도 모르고 몇 킬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요.
사랑은 가득하실 거예요.
그렇게라도 뭐 위안을 해야 되겠죠. 자, 조선팔도를 넘나들던 의적 길동의 유년기 이야기 또 궁금합니다. 낭독 바로 들어갈게요. 홍문에 주체할 수 없는 세격으로 인해 가지고 순진무구한 여인 춘섬이는 어린 나이에 길동을 낳게 되었다. 홍문의 손길로 춘섬은 소녀를 벗어나서 여인의 옷을 입게 되었는데 99칸의 대궐 같은 길동이의 집 대문에는 황금고추가 주렁주렁 엮여 매달려 있다. 반면 춘섬의 출산 소식을 들은 정실부인 유씨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는데 홍문에게 찾아가 그냥 다짜고짜 따져버린다.
아이 대감 대감. 어찌 그냥 첩이 하나 있으면서도 또 한 명의 첩을 두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이 내 방에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면서 그새 춘섬이 고녀라고 놀아난 거예요.
진정하시오 부인. 이 아이가 비록 영웅의 자질을 가졌다 하나 그 천한 신분 아니오. 그러니 진작에 부인이 고집을 부리지만 않았어도 그날 이 아이가 부인 몸에서 태어났을 터인데 후회 막급이오.
후회 막급.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다시 어쩔 수가 없다.
Don't cry over spilled milk.
그래요? 응? 이미 엎질러진 그 소젖, 아니 물이오.
이것 또한 하늘이 정한 운수니 사람의 힘으로 어찌한단 말인가.
한편 홍문이 정실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길동의 형 기련이다. 운이 좋고 현명하라는 뜻으로 기련이라 지었다. 형만한 아우 없다는데 어째 길동이가 속담을 무색하게 하는구나. 아버지와 마당에서 승마도 배우고 골프도 치며 프로골퍼의 꿈을 키운 기련. 기련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오고지혜로 독차지했으나 길동의 탄생으로 인해서 방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버지와 함께 필드에 나가 담소를 나누던 게 엊그제 같건만
동생이 태어난 이후로 아버지의 관심사는 오직 길동이뿐이구나. 홀로 하루를 보내니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하고 일일 여삼추 하루가 마치 3년같이 느껴지는구나. 어허이, 이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꼬?
마음씨가 착했던 기련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아우 킬동에게 사랑을 쏟아주기로 결심하는데, 손재주가 좋은 기련은 젖먹이 길동에게 손수 볏짚으로 모빌도 만들어주고 최고 유행하는 조선 스타일이라는 가요도 불러준다. 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
혈농 우수, 피혈 짙을 농, 어조사 우 물수.
Blood is thicker than water.
누가 형 아니랄까봐 기련의 아우 사랑이 참으로 지극하여 하늘도 감동할 정도구나. 형 기련의 상위 1%급 창의적 교육열 덕분에 길동은 점점 자라서 아주 비상한 재주를 보이는데, 재주는 홍길동이다 라는 속담도 있듯이 재주가 변화무쌍한 홍길동은 하루가 다르게 영웅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다. 우선 패션부터 남다른 센스를 발휘하는데, 길동이 형 기련의 연애 고민을 순식간에 해결해준다.
저저저 길동아, 저 그 시기 있잖요. 내가 오늘 밤에 그 옆 동네 춘향이 처자를 만나고다 하는디 말이여. 네, 그 옷을 한번 입어봤는디 그 소통 무언 옷을 입어야 멋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겄어. 멋이냐? 사람은 옷이 날개라고 하잖요.
보안이 파란색으로 깔맞춤하려 하신 듯한데 그 되려 밋밋해 보이기만 해요. 이렇게 붉은색 벨트로 포인트를 이렇게 주고 이 집 모자를 쓰고 마무리하면 삼색의 시크한 도시 남자 룩의 완성이 되죠.
크, 좋다 좋아. 어, 고맙다 고마워. 아, 준야이가 보고 한 번에 그냥 반해버리겠구먼.
아이고 센스쟁이 홍길동이. 또한 숨바꼭질 놀이를 할 때도 어찌나 계획을 잘 세우든지 기련의 생각을 꿰뚫어버리고는 늘상 백전백승이다. 만물로 둔갑을 하는 둔갑술뿐만 아니라 축지법을 연마하였고 분신법과 공중부양을 하는 슈퍼 초강력 판타지 도술자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훗날에도 기련과 길동의 형제 간의 우애가 변치 않는다면 좋으련만, 언제나 인생은 세옹지마 곡절이 있는 법, 어찌 될지 한번 지켜보자. 기련하고 길동은 형제 우애가 괜찮네요.
네, 그러게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그렇죠.
어쨌든 형이 좀 잘 나가면 동생이 시샘하고, 동생이 좀 이뻐하기, 저 부모님이 이뻐해주면 형이 시샘하고. 저기 성진 씨는 몇째예요?
저는 둘째예요.
둘째?
오빠 있어요.
아, 둘째 셈 많은데.
저 맞아요.
그렇죠. 근데 또 둘째가 잘 돼요.
아, 그래요?
홍철 씨는 몇째예요?
저는 다섯 명 중에 넷째.
오남매 중에?
네, 오남매 중에 넷째.
네. 야, 좋다. 다복하시네.
그러게요.
그 다복하신 분이 오늘 또 생신이셔가지고.
아우, 그래요?
아우,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저희 꽃함송이 있는데, 성진씨 어떻게 갈래요? 어떻게 갈래요?
어, 예, 이렇게 마음을 전해드릴게요.
훅! 받았습니다. 네. 야, 이거 꼭 가슴에 담아가지고 가야죠.
예, 예, 좋아요. 자, 오늘 어땠어요, 성진씨?
아우, 재밌네요.
재밌어요?
예. 드디어 이제 홍길동이 이 도술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아, 그 다음 이야기도 궁금해지네요.
아, 오늘 판 잘 깔렸는데요, 아주.
아니 왜 남의 프로를 홍보하고 그래요? 판을 잘 깔았다 그랬죠, 지금.
홍길동판.
난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난 소설마다 판으로 들어가지고.
왜 그래요? 콜라보레이션 유행인데. 왜?
너무 까칠해. 자,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 우리 성진 씨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한불바이오에서 탈모 방지 닥터 헤어맥스 샴푸, 리맥스 상자에서 렉 크레신 헤드폰, 그리고 스킨 애니버셔리에서 비비크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전읽기 여기까지 준비해봤고요. 길동의 신비한 탄생과 그리고 남다른 유년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신출귀몰한 길동의 제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낭독해 주신 백운철 씨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쁜 꽃 초대손님 김성진 아나운서 네. 오늘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곡은 시스타의 러빙 유 준비되어 있고요. 저도 인사드리고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고전읽기 진행의 이희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스타.